꿈은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뭘까요? 답을 모르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답인데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그 행복은 지속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상시 막 줄이고 양보하고 그냥 괴로움도 참아내고 그걸 인내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힘듭니다. 못 뱉어냅니다,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퍼져버려요. 못 기다립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도 하자마자 왜 안 나오냐고 고함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오늘 행복하고 이 시간 내가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비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음악으로도 상도 받아봤고요. 제가 이래도 최치훈 그 동상 앞에가 시조고 짓기대가 있어요. 중학생 때 차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등이 3등. 이 전체 우리 부산만 아니라 저기 오는데 다 거기서. 아, 그런데 그림은 제가 못 그려요. 대화지 큰 게 있으면요 고민이 됩니다. 작으면 좋을 텐데 큰 거 밑에 바다를 그려야 되지요. 집 한 채 놓고요. 사람 하나 그리고요. 하늘 좀 그리고요. 그거 없어. 구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그렸다고 생각해. 성적은 0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게. 난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커서 보니까 다 없어도 그림은 되더라고요. 상상의 날개를 자극할 수만 있다면 그 그림이 돼요. 근데 그건 몰랐지요. 다 집어넣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 도화지 안에 그걸 다 집어넣으니까 이 그림입니까 뭡니까? 낱개로 다 분리하면 다 의미가 있는데 뭐 안 오니까 그림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이 깊은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림 그리는 일에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의 그림, 그게 착 그리는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와, 이런 뜻일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의문을 가지면서 들고 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누군가가 기록하고 누군가가 받은 은혜 가지고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해놓은 그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탁 매체가 되고 퍼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치매가 있는 분들의 병원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맞추기 그걸 자꾸 시켜요. 나무로 된 걸 끼워 맞추기도 하고 종이로 된 걸 끼워 맞추기도 만들고요. 왜 그럴까요?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만두면 여기 굳어버리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치매를 앓게 되면 한쪽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가만두면 자꾸 망해요. 이거 망가져요. 그냥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남아있는 거라도 활성화시키려고 자꾸 하게 해요. 그 순종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머리를 회전하고 좋아지고 징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르는 사람은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밭을 곱게 지금 갈고 기경하는 단계인데 이게 기경돼야 딱딱한 마음이 사라질 텐데 나는 그래 못합니다 이거야. 어쩝니까? 놔둬야지 뭐. 쟁기를 가져와 그 마음을 팝니까? 파면 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들으라고 탁 강조점을 주면 와 오늘 목사님 치시네? 치지 않아요. 여기 무슨 리행입니까? 치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구나. 받으면 나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기생라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1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기생의 집에. 아니 이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왜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을 명시했을까? 지금도 기생이라 하면 좋지 못한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요. 칼로 밖으로 칩니다. 기생이 그렇습니다. 왜 기생이라고 언급을 했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현재 신분은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기생이 하는 일이 뭘까요? 술이나 접대를 하고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고 특히나 같은 이 동종의 사람들에게는 아니겠지요. 여성이면 남성에게, 남성이면 여성에게 이렇게 접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사는 거예요. 그를 기생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지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기생이었다. 그 라합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지나오면 말이나 섞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지나가면 탁 만나면 기분 나쁜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이 루머라든지 사실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가십거리가 귀천에 많이 들렸을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주목을 합니다. 와, 기생 라합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여인이었겠구나 이거예요. 많은 정보가 흘러가지만 거기서 꼭 쥐어야 할 정보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본다면 AI라고 하는 이 단어, 챗GPT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노예 사무실에 가서 교육자원부 우리 임원회를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을 강사로 세워서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 교우들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AI 시대에 스마트폰의 이제 이 활용범위 이런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처음에 취지 우리가 이거 한번 전국 교회를 섬기자 해서 기한을 올렸던 것은 무시되고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던데 그걸 야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 2탄 업그레이드된 거 좀 심화 교육을 한번 장을 만들어 보자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AI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집니다. 복음 전파도 그렇고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숏 얘기 얼마나 인기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장편 드라마 혹은 뭐 한 시간짜리 드라마 보면서 엄마야 좋다야 엄마 저 주인공 이제 나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길게 안 봅니다. 숏을 만들어서 딱 올리면 순간적으로 몇 초 안에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것도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하면 AI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 AI 그러면 적용한다면 그 AI가 우리 윤리 차원에서 어떤 무엇순점은 없을까? 이게 구원과는 어느 정도의 상반성이 있을까? 그거 고민하자 이거예요. 전문가도 지금 박사를 딱 섭외해놓고 노예에서 허락만 하면 전국에 빵 돌면서 우리 강의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부산에 한다면 우리 양정교회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허락받아갖고 우리 양정교회 내가 오픈시켜줄게. 여기 와서 해라.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 이 시대거든 이런 시대.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아 기생 라합이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숙덕댐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한편으로 행복한 여인이었겠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돈 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뭔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얘기들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에요. 물론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첫 번째 명령하시고 이제 그 병사들에게 두 명을 딱 선발해 가라. 가서 그 땅을 정탐해 동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임무를 주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정탐꾼은 그때나 지금이나 간첩이니까 간첩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저는 이 두 정탐꾼의 행위도 상당히 모순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많은 정보도 취합할 수 있지만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최선의 길은 뭐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거든요. 자기를 무시하는 그 환경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왕이 인정해버리는 그 가게가 된다면 여기는 우리 왕이 왕정이 인정하는 기생집 해버리면 그 손님 더 올 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까? 하나님 크신 계획이 있어요. 기생 라합을 만나야 하거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출신이 이방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현실은 기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열악하지요. 지금까지도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도 이분은 몇 번이고 했을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삶의 방식이 보편적이지 못하거든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후에 읽어가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의 삶이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기생을 해야만 그 가정이 돌아가는,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 해도 살기 빠듯빠듯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벌어서 가족을 단복에 살려야 되는 입장. 그가 가졌음직한 마음의 무게. 삶의 어떤 고단함. 엄청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생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비아냥거림을 받는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기생 라함보다도 못합니까? 기생 라함처럼 많은 사람의 비아냥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밖으로 내모는 갈로밖의 인물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뭘 주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뭐. 이 거룩한 사역에 양정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양정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어야 된다, 그 일을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했다면 여러분 몽땅 그 일에 헌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미천하지만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기생 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과거가 미래를 끌고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과거 신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관계없잖아요. 지금 현재 올바르면 우리 원로 장로님 말씀을 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당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전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전에 내가요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물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제가 양정교회 원로 장로 아닙니까? 제가 장로 됐다는 사실을 아는 친구만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게끔 내어놓는 거 바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어떠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장중에 딱 붙들림에 살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멋진 표적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이방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라합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여자는 들어설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 여인이 정확하게 그 정도에 들었습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막 갈로 밖으로 치지요. 이렇게 갈라 세우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막 갈라버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잘못 가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했고 알게 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교우들에게 전도를 얘기할 때 직업군을 생각해라. 너의 형편을 생각해라. 너하고 가장 말이 통하는 사람을 잡아라 그래요. 그게 타깃이에요. 지금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교수 진영을 내가 전도하겠느라고.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무슨 얘기가 통합니까? 교수는 교수 직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장사하면 장사하는 부류. 그것도 직종에 맞는 직종. 그래야 이 얘기가 돼요. 접촉점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큰 걸 생각해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생긴 모습이 똑같아도 말할 것이 있잖아요. 엄마야, 지구상에 76억인데 당신을 보면 내 거울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 좋거든요, 그 얘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쁘기라도 하면 어머나, 나도 이쁘단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랑이가 너무 좋은데 그 접촉점을 못 찾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살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의 문을 딱 닫게 만들어버리거든. 야, 니나 그렇지. 야, 네,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가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나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여러분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성도와 죄인의 차이, 그 차이를 이 라합이 허물어버렸어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가둬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건 얼마나 불경스러운 마음일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나 예수 믿으면 난 천국 없다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막말합니까?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단어 가운데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나, 너보다 우리를 씁니다, 우리. 예. 남들한테 속이 우리 집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집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래. 응? 나도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집사람이래. 이것처럼 우리가 엄청 익숙해져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my, me, mine. 자기 중심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출발한 나라지만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 씁니다. 좀처로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들어쓰시는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닐까. 지금 세계가 이미 그 사실, 그 비밀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쟁 치르는 무기 우리나라 끝내주지요. 뭐 아파트 공사하는 그 기술, 중국 거는 딱 지었는데 몇 년 안 됐는데도 허물어져 버렸는데요. 우린 30년 지나도 끝도 없어요. 지진이 왔는데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사위꾼도 많은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멋진 결과를 낼 텐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으로 써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슬픔, 분노의 감정을 우리 미래를 망치게끔 놔두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친구 최일돈 목사의 그 설곡산에 영성원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서 아, 귀한 깨달음을 한 시간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이 있거든요. 아, 한 번은 이렇게 유리컵을 딱 갖다 놓고요. 거기 잉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뿜어가지고 시큼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우리 최일돈 목사님 얘기합니다. 이거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부어버리고 샘물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놓고 손대지 말고. 이야, 전부 머뭇머뭇 거리고 있으니까요. 주전자를 가져와서 새 물을, 깨끗한 물을 거기 계속 붓는 거예요. 이 시커먼 물에 시커멓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얀 물, 맹물, 쇠물만 자꾸 부어놓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씩씩 씻기더만 안에 있는 쇠막감은 다 나오고 그게 맑은 물만 남아요. 그럼 자, 맑으면 됐죠? 꿀꿀꿀꿀꿀 마셔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을 바꾸는 것,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거였구나. 우리는 조바심에 그냥 잊지를 못해요. 막 자극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 그러면 지각을 하든가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텐데 막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더 잘하게 그분한테 자꾸 기분 맞춘 거야. 그러면 그분이 이 곁에서 떠나버리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텐데 옆에 둬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극하지 말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맑은 물을 붓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면 그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기 시작해요. 맑은 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노력했어요? 물론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맑은 물 붓는 작업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갚아주셔요. 물질도 쓰여질 겁니다. 하나님 갚아주셔요. 멋진 일을 하면요 하나님 인간 부도 안 낼 사람이야 나 지지해 인정해 신용이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물밀듯이 붓는다니까요. 우리의 원수마저도 많이 가진 원수마저도 우리의 친구가 되게끔 마음을 바꿔주시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노동판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손에 돈을 쥐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 붙이신 분이 억만장자야. 그분이 나한테 선뜻 이걸 내면서 이거 갖고 한번 뭔가를 해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삶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면 이 라합에게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의 인생만 바뀝니까? 그를 통해서 그 집안 식구 몽땅 그 울타리 속에 다 들어오는 그들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구원시켜요. 하나님 백성 만들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그 가족 사이에 우리가 일원이 될 수만 있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희망차게 부여잡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 거룩한 대열 속에 들어갈 줄 어떻게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녀가 선택했던 선택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지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네요. 다섯 명의 여인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 딱 등재해요. 멋지죠? 그럼에도 거기에 기생이라고 하는 딱지 꼬리표는 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력은 신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꼬리표는 항상 있거든요. 그 꼬리표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과거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지금 내 새끼잖아. 너 나의 종이잖아. 내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했잖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걸 교훈 삼으면 됩니다. 그 병가지 상사가 되거든요. 제가 교도소가 재수자들한테 그래요.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러나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한 걸 병가지 상사로 삼지 않는다면 자꾸 넘어지는 선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요.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아픔, 그 상처, 그 교훈 삼으면 돼요. 아, 난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 그래도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손길을 다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같이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자신을 존대하고 타인을 용납하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정탐꾼들을 존대했던 이 장면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사는 이 지역을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이 라합이 알았어요. 숨겨줍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해요. 목을 내놔야 되고 가게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식구가 몰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위를 생각할 것이냐, 이 여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봤어요? 밀고자가 생깁니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그 집에 말이죠,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출동시켜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 정탐꾼을 간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와, 이거 알고 왔겠구나, 지금 내 위에 지붕에 숨겨놓은 것도 알 수 있을 거구나, 막 콩닥콩닥 뛰고 살려고 하는 그 막 유혹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그 살을 걸어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 간 건 맞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따라가면 따라 붙일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요. 이 지혜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왜? 그녀를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딱 명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거든요.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 아시죠? 레나 마리아가 우리 막내 여동생 또래, 68년생 9월 28일이에요. 태어난 때가. 근데 그녀는 양팔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복합장애를 가졌어요. 한 발이 짧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뚱뒤뚱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 그 팔이 없는데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 가만 보니까 아, 노래가 되거든요. 아, 여기는 성대는 지금 지장이 없어. 장애가 없어. 아,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육체의 장애를 생각한 적 없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어우, 정보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나는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장애에 대해서 필이 안 꽂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이 몸일지라도 하나님 쓰실 수 있을 거야. 더 큰 것을 생각해, 더 큰 것을. 나는 장애들이 오히려 진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꾸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레나 마리아와 같은 분이 계세요. 지금도 봉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는 이지선 씨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막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몇 번 뒤집어서 수술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골은 형편없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이 모습 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 보석같이 새로 나올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나는 비록 기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장중에 딱 붙들리게만 하면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꿈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편 처지가 남들보다 막 비교되어서 그냥 막 힘 빠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그냥 코피 터졌던 그 모습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오면요 저를 더 많이 두들기 패서 제가 무슨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왔는 줄 알고 나중에 들어보면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아니라고 싶으면 다시 손잡고 따지러 가는데 보통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 피 흘리고 오면 피부터 닦아줘야 되잖아.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지 두들기 패요. 한참 패고 나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거 없네 가자요. 이제 복수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컸어요. 절대 남한테 피해주지 말아라. 그 정신이었거든. 여러분 장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생라합보다는 낫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라합보다도 더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두 정탐꾼을 살려줄까 말까 그들의 생사가 자기 손에 달렸었어요. 근데 그녀는 선택하기를 그분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아셨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안다. 여러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탐하게 하신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비밀까지 안 해요? 그래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받지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무슨 가사 제목 같지요?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살 길을 확실히 보장받고 내보내지요. 목숨을 건 모험이 신앙생활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전제가 돼요. 결단은. 에스더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비였지만 왕 앞에 집무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불러도 안 가면 안 됩니다. 부르면 반드시 가야 되고요. 자기가 만나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왕이 호를 딱 들어서 허용을 해야 됩니다. 허용을 하지 않고 왜 왔어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디데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양 어깨의 부담은 엄청납니다. 민족이 살고 죽고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들 며칠 날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살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 계속 한 거야. 그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 다 목욕 재개하고 입은 옷을 입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만든 그 풀무 속에 던져넣습니다. 던져질 위기에 처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친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왕이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한번 기회를 줄게. 내가 다니엘을 봐서 기회를 줄게. 딱 이 음악 소리가 나면 그냥 마음에 없어도 신상에 절 한번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 친구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신하들 보는 앞에 이 왕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극도로 치다니까 이야, 여봐라! 군사 2인 1조로 해서 양쪽에 탁 들고 갖다 던져넣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목 속에 던졌던 그 병사 둘씩 다 타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뜨겁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들고 갖고 이거 띄워서 집어넣었던 그 사람이 타 죽었으면 여기에 재물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멋집니다.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그 신하들 부릅니다. 아니 고관대작들에게, 아니 우리가 죄인 세 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왕의 광경에, 왕의 시야에 드러난 것은 네 명이 서서 찬양하면서 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불 속에서 결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명을 딱 도장 찍어갖고 못하게 했습니다. 고발 고소하려고 딱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다락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고발당합니다. 붙들려서 어디에요? 며칠 굶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기생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가 그것입니다.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 간첩이 들어왔다는데 나에게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가 결단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내가 선한 거짓말 하겠습니다. 그랬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녀의 선택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라합처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과감한 결단도 멋지게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양정교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임무가 여러분의 결단을 필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만 아니 기생라합처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뜻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분이 선택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가 그렇게 서슬푸른 왕의 군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매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분이 기생이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을 받았고 눈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멋진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기생 라합보다도 못한 것은 없는데 아직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양정교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모여서 백날이 되고 또 10년이 되고 100년이 될 줄 아오니 우리가 매일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